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콜럼버누스와 유럽교회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은 콜럼버누스의 죽음 이후의 유럽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거짓과 진리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인 역사는 힘센 자들과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자신들의 업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역사에서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모함당하고 학살당해온 사람들에 관한 기록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철저히 조작하고 거짓 증언한 가운데서 그들 스스로 실토할 수밖에 없는 진실된 증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역사 속에 거룩한 진리는 숨겨질 수 없다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브리튼과 중유럽의 이교도들을 회심시키고 거기에 문명의 씨앗을 뿌린 초기 아일랜드인 선교사들의 사역에 대한 기록들은 다수가 그것을 거짓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거짓이 아닌 경우에도 대부분은 그 진실을 간과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교도인 게르만족을 회심시킨 것이 실제로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한 일임에도 이 아일랜드인 선교사들이 씨를 뿌려놓은 밭에서 수확을 거둬들인 것은 잉글랜드인인 윈프리드라고 하는 슬픈 역사의 왜곡이 되어버렸습니다. 윈프리드는 성 보니페이스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대단한 정치적 능력을 소유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보니페이스라 불리는 윈프리드가 게르만 민족에게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보니페이스는 독일을 위한 사도로 불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콜럼버누스라는 태양이 유럽 사람들의 차가운 마음에 찬란히 그 빛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콜럼버누스와 그의 제자들은 프랑크족이 출현한 때부터 암흑에 덮여있던 그 땅에 빛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자, 콜럼버누스가 죽은 후에 세 가지 변혁적인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들은 우리에게 중세시대의 광야교회의 형편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콜럼버누스를 계승한 켈트교회의 지도자들과 왈덴스의 초기 영웅들의 수고를 통해서 유럽 대륙에 문명이 발달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일에 관하여 교황권이 조직적으로 반대를 한 것이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샤를마르가 교황의 손에 의해서 그 머리에 왕관이 씌워짐으로 카롤링거 왕조의 창시자면서 동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된 이후 수세기 동안 유럽이 비참한 상황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7, 8세기 때에 아일랜드에서 켈트 선교사들이 유럽 대륙으로 들어왔을 때 유럽 대륙은 무지와 무질서가 만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켈트 선교사들의 훈련 센터들은 그들이 수고한 지역들에서 사람들의 지적 수준을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복음 전도와 헌신을 통해서 대중들의 마음에 진리의 승리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거룩하고 숭고한 주제들에 대한 경외심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노동의 신성성도 소홀히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지역에서 농장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농장들에서는 필요한 가축들이 길러졌습니다. 황무지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고 들판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곡식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번영을 꿈꾸며 얼굴에 미소를 띄울 수 있었습니다. 콜럼버누스와 그의 제자들이 유럽 대륙에 설립한 수많은 문화센터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여러분은 짐작하시겠습니까? 자, 클라렌스 비스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콜럼바는 콜럼버누스의 다른 이름입니다. 콜럼바는 골지방에 아일랜드의 신앙 정신을 보여주는 항구적인 한 기념물을 세웠다. 그 이러한 업적 때문에 그의 생전에 1,000명이 넘는 대수도원장들이 오직 유일하신 한 초월자의 율법만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수도원장이 1,000명가량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콜럼버누스는 1260년의 기간의 시작점인 538년부터 반세기가, 그러니까 한 50년도 지나지 않은 때에 유럽 대륙에 도착했었습니다. 프랑크 왕국은 클로스비의 자손들인 메로빙그 왕조의 왕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이 왕들은 게으름뱅이 왕들로 알려진 힘없는 클로비스의 후계자들이 자신들의 정부 내에 수상격의 지위를 가진 궁정시장을 둔 것은 매우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궁정시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입지를 높이고자 했던 것이죠. 이 궁정시장들이 막강한 권세를 얻고서는 때가 이르자 허약한 왕을 폐위시킨 후에 카롤링그 왕조를 세운 것입니다. 자, 카롤링그라는 왕조의 명칭은 찰스 대제, 그러니까 샤를마뉴의 이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샤를마뉴의 전임자들은 로마 교회에서 파견된 성직자들의 도움으로 그 권세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콜럼바누스의 후계자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우리는 콜럼바누스처럼 단지 훈련 센터만이 아닌 학교와 마을과 도시까지도 건립하기를 원하던 콜럼바누스의 동료들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전도 사업과 문학 연구를 매우 열심히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유럽 대륙의 도서관들에 오늘날까지 보존된 아일랜드어로 된 문서들은 우리에게 이 아일랜드인 수사들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또한 그들이 어떻게 그 광범위한 선교 활동을 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고대 아일랜드어로 기록된 문서 중에 현존하는 문서들은 모두 종교적인 문서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 아일랜드인 수사들은 또한 문서들을 채색하는 일에도 당시 서유럽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났습니다. 자, 문서 채색은 어떤 것이냐면 첫 글자에 색칠을 하고 그리고 가장자리에 무늬를 그려놓고 그림을 삽입시키는 것 등을 통해서 그것을 꾸미는 일을 말합니다. 아마 옛날 고전 위클리프의 성경 앞부분을 보면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갈이라고도 불리는 갈루스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자, 베네딕트 피츠패트릭은 우리의 주위를 유르치누스와 그리고 지거스베르트와 디추이레로 이끌고 있습니다. 유르치누스는 스위스의 비엔 호숫가에 작은 규모의 기독교 공동체를 창설한 후에 세인트 우라산이라는 이름의 마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거스베르트는 이탈리아와 스위스의 경계 알프스 산맥에서 콜럼바누스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에 위험한 빙하를 가로질러 가서 만년설이 덮여있는 고지대에 디센티라는 이름의 매우 가치 있는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성갈의 동생으로 생각하는 디추일은 루어라는 이름의 마을과 선교센터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자, 이 켈트 문화센터들은 다른 많은 센터와 함께 수세기에 걸친 위기의 시기를 잘 견뎌냈습니다. 그들은 무지한 유럽 대륙의 거주민들을 가르치고 새로운 세대의 학자들과 교사들을 양성해내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하였습니다. 자, 유럽 대륙에서 켄트교회 센터가 급격히 늘어나서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그만큼 성경도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교에는 학생들이 때로 몰려왔습니다. 3-4명의 학생이 한 권의 성경을 쓴다고 해도 우리가 오늘날 프랑스, 그리고 벨기에,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탈리아라고 부르는 이 모든 나라에 다 공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수의 신약 성경이 필요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갑작스러운 정치 변화가 발생해서 스코틀랜드인들과 아일랜드인들의 정착종들을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넣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정치적 변화들은 교황권이 자신들의 교회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이 지역들에 있는 통치자들과 동맹을 맺음으로써 발생한 것들이었습니다. 저술가들 중에서는 켈트교회의 조직이 중앙본부의 통제가 거의 없는 매우 엉성한 조직이었다고 하는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켈트교회를 깎아내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실제로도 그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아일랜드인 이주자들은 모든 일을 단정하고 질서 있게 행할지니라 하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의 말씀대로 성경의 근면을 연구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자, 아일랜드인 선교사들이 국가와 연합한 한 교회에 의해서 억지로 파송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력의 위협 아래서 서로 복종하게 하도록 강요당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진리의 끈으로 서로 묶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의 복을 그들은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 계급제도가 존재하는 것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켈트교회는 로마교회가 쓰던 호칭들과는 다른 호칭들을 사용하였습니다. 한편 아시리아에서 중국에 이르기까지 동방의 교회는 이 교회의 본부가 있던 메소포타미아 남부의 셀류시아에 거처하던 카톨리코스, 그러니까 동방교회의 주교인 카톨리코스를 그 지위가 가장 높은 목사로 인정하였습니다. 켈트교회는 서방에 존재하는 동방의 교회들의 짝이었습니다. 이 교회도 분명 하나의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가 해교도들에게 정복당한 후에도 이 조직은 계속해서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총대주교의 거처가 바그다드로 옮겨졌다가 다시 500년 후에 다시 메소포타미아 북서부의 티그리스 강변에 있는 니느웨에 가까운 모술로 옮겨졌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 대륙에서의 켈트교회에 대한 교황권의 어떠한 적대 행위가 있었을까요? 로마 카톨릭 권력 집단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켈트교회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업적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황 자카리는 유럽의 켈트 선교사들의 선교 지역에서 활동하던 자신의 중요한 대리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교회 목사들의 수가 자신들의 교회에서 보낸 성직자들의 수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닌더의 저술은 교황 그레고리 3세가 독일에 있는 주교들에게 보낸 그의 45호 서신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서신에서 그레고리는 그 주교들에게 로마교회의 가르침들을 고수할 것과 거짓되고 이단적인 사제들과 함께 그들에게 가는 브리톤 사람들을 경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닌더는 같은 교황이 주교들과 군주들에게 보낸 다른 서신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에서 이 교황은 그들에게 자신이 보니페이스를 그 지역으로 보내는 이유 중 하나를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악마의 술책에 의해 이단의 희생물이 된 사람들을 되찾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종종 독일 기독교의 사도요 창시자로 소개되고 있는 보니페이스, 본래 이름은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윈프리드라고 하는 이 보니페이스의 행적에 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보니페이스가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것으로 알려진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제로 그 기초를 놓은 것은 콜럼바누스와 그의 후계자들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사실은 편견 없이 역사를 살펴본다면 누구든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보니페이스가 켈트교회에 대한 경멸과 정오 속에서 자라난 잉글랜드인이라는 사실을 지나쳐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윈프리드라는 이름의 또 다른 잉글랜드 사람과 그리고 보니페이스라는 윈프리드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윈프리드는 잉글랜드에서 켈트교회에 대한 혹심한 박해를 선도한 인물이지만 이 사람 독일에 살고 있는 잉글랜드인 보니페이스라는 이름을 가진 독일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한 이 사람은 본래는 잉글랜드인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이름이고 자 보니페이스의 목표에 관해서 에브라드 박사는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와 그의 삶의 과업은 오스트라시아의 기독교 교회들을 뉴스트레에 있는 교회들처럼 교황권의 종교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특히 로마 교황의 지상권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교약과 법규들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는 바로 그 교파, 켈트교회죠. 그 교파를 정복하여 예속시키는 일에 그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연구 업적을 남긴 천주교의 학자 베네딕트 피츠패트릭은 켈트교회의 가르침들 때문에 보니페이스가 얼마나 큰 자극을 받았는지에 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교황권의 사절은 그 가르침들을 교회 회의의 의제로 다룬 후에 그것들을 마치 이설들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 모든 가르침에 관하여 폐기를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교황은 보니페이스가 그 선교사들의 사역을 파괴시켜버리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오히려 아일랜더인 선교사들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로 보니페이스가 빠져들까 봐서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황은 보니페이스가 사역을 시작할 때 그에게 엄중한 서약을 하게 해서 그를 교황권에 속박하게 했던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실제로는 베드로와 관련이 없는 베드로의 가상 무덤 앞에서 그는 이렇게 서약을 하였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으뜸이신 당신과 당신의 대리자이신 교황 그레고리와 그의 후계자들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천주교의 신앙 안에 머물 것과 그 어떤 경우에라도 천주교에 반대되는 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모든 면에서 나의 신앙을 고결하게 유지하고 당신과 하나님이 맬 수 있는 권세와 그리고 풀 수 있는 권세를 모두 부여하신 당신의 교회의 유익과 앞에서 언급한 당신의 대리자인 그의 후계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교회들을 관장하는 사람들에게서 옛 교령들이나 교부들의 가르침에서 어긋나는 행동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나는 그들과의 교제나 관계를 단절한 후에 그들의 그 같은 행위를 해방할 수 있다면 해방을 하고 만일 해방할 수 없다면 그 행위를 교황께 성실히 보고할 것입니다. 라고 선서를 했습니다. 자, 보니페이스의 이 선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의 대적들을 대적할 것인지 그의 서약을 통해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이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계속해서 보니페이스의 서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